야수경 370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0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대기하신 분에게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아마 제일 큰 동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친동생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에게 형님이었죠. 형, 형 이렇게 부르면서 자라났을 텐데 그 형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그의 형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자라나면서 함께 먹고 뺏어 먹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키가 자라갈지도 함께 자라갔던 그런 형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형이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어릴 때부터 함께 보면서 지내왔던 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화신에 차 있으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형이 드디어 이상해졌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을 메시아 형사하고 있는 그 형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체포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의 모습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과 함께 뒹굴었던 야고보는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형이 사기를 치고 있거나 이상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드럽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동생들입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했던 이 말은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비아냥되는 말이었죠. 형님, 스타가 되기를 원하면서 왜 여기에 묻혀 있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크게 한탕하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야고보의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찌 친형을 메시아로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형님은 형님으로 계시면 좋겠는데 그랬던 이 야고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형, 더 이상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예수님을 그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장사 진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라는 표현을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친동생으로 살았던 야고보를 1대1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고 못마땅했던 그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1대1로 찾아오셔서 동생아 그랬겠죠. 야고보야 그랬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동생 야고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예수님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지난 시간에 살펴 보았던 것처럼 노예를 말합니다.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의 야고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지필했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았다, 그의 형을 닮았다고 그럽니다. 그는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이 무릎이 두꺼워져서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그만큼 많이 형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닮아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었죠. 형을 보면서 자라났던 이 야고보도 나도 내 형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기를 요세푸스가 그는 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었고 의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이 야고보를 쳐서 죽였습니다. 높은 곳에 끌고 가서 밑으로 떨어뜨렸죠. 온몸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는 야고보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쳤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가면서 이 야고보는요, 성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딱 그의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무려 3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를 했던 연도가 AD 62년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1, 2년 정도는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만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목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담임을 하면서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0년 동안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테랑 목회자가 우리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그 바람을 체험을 했습니다. 불같이 많은 성령, 바람같이 많은 성령, 그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전이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마어마한 성령을 체험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게 내가 있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녔었다.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자랑을 하는데 과거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변질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과거에만 얽매여져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30년간 해오면서 성도들에게 일어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이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주로 했던 마틴 루터가요, 이 야고보 복음에 대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도 야고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씀이 야고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가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어찌 우리가 성경 한 장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수반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와 산상수훈에 대해서 뭐라고 치부하냐면 이것은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냥 쳐다보고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지만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행함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고 행함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통 우리는 사람이 나이를 모두 가면 성숙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냥 저절로 성숙해져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에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인생의 석양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이분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사람, 인생의 석양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 인생의 석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참 신실하게 목표를 해나갔는데 인생의 석양에 가까웠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추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신앙사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수학의 인생을 마감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인격적인 퇴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야고보가 낙한 무릎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숙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왕좌에서 앉아 있으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나 자신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에게 성숙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바라보죠. 성공하기를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은 세상이 바라보는 잣대이지만 성숙은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 없이 성공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숙 없이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꿈을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성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재물을 쥐어줄 때 이것과 더불어 망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데 인생에서는 강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면은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숙을 이루어야 되죠. 이런 야고보서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온전하라입니다. 온전하라. 벨레이오스라고 하니 온전하라 이 뜻은요, 완전하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반상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라납시다. 성숙합시다. 하늘의 품격을 가집시다. 반드시 그러하셔야 됩니다. 성숙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재물은 물려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숙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은 자라나는 것이다.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실 때는요, 이 목표를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꼭 성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시험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잘 다루지 못해서 그래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이 시험은 아픔을 말합니다. 때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일 수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아픔, 그 아픔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여러분, 질병을 당하거든 사고를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있는 것만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만큼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사건과 사고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얘기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성도는 반드시 성숙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숙이 없습니다.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깊이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을 당해서 입원을 해서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그 아픔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성숙하라고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 성급한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느리게 하라, 더디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이 병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너무 성급한 성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급하게 분노를 바라는 것,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디하라. 물론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더디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기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더디하는 것. 성급함에는 절대로 그 사람은 성숙 못합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그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급히 결단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히 돌아서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제어해야 될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급은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참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급입니다.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막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참아라, 더디하라, 느리게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기다리는 자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한 선교사님은 그 한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급하게 화를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더디하면서 참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늘 술을 마시면서 자식을 때리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마음속에 다짐을 한 것이 하나 있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 청년이 자라났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쁜 아내를 맞이했고 또 그에게 아들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면서 이 사람이 차를 샀는데요. 그 차 이름이, 차 종류가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람보르기니가요, 제가 그 확인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비싼 차더라고요. 5억 원, 7억 원, 그 이상 호가하는 그런 차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차를 사서 집 앞에 세워놓고 세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맞은편 문에서 긁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뛰어가서 보니까요, 그 아들이 못을 가지고 차 문에다가 낙서를, 무엇이가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아버지가 그 문 한짝 수리하려면 1억 원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그만 눈이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질질 끌고 차고로 끌고 가서 망치를 가지고 아예 손을 정신없이 내려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피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막 달려갔습니다. 울부짖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의사가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했기 때문에 손목을 절단을 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갔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리지 마십시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미안함과 후회함, 고통 때문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날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근성을 가지고 자살을 했죠. 그 다음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다루었는데요. 기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못을 가지고 아버지 차에 글씨를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I love baby, 아빠 사랑해요. 이 아버지가 조금 더디하는 이 훈련만 좀 하고 있었더라도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이걸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조금만 더디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잠잠히 기다리는 이 모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거 못하게 막 방해합니다. 반드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가진 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혀를 다루지 못해서 성숙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혀가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낼름낼름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얼마나 많이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혀를 함부로 놀리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혀를 함부로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숙의 성태는요, 바로 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싶었고 말라고 싶은 잘 참았다. 혀를 통제하는 사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말이 실수가 없는 자, 우리가 실수가 많죠. 그러나 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그리고 인생의 석양이 참으로 아름다워지려면요, 이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불이 바로 혀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혀를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놈의 혀, 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혀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저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혀 하나님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는요, 결단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천박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것, 이상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이 넘치는 것,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천국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감사가 나오는 것, 이거 천국을 이 땅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 그 만나는 주님, 장차 천국에서 만날 주님과 똑같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품격, 하늘의 이 품격,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품격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좀 엉망진창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떡.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늘의 품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어린 아이로 살다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영적인 어린 아이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찌 해와 달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을 살 때에 나를 닮아라, 나의 성품까지 자라나라,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사투를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하기도 더디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이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내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 하나님 내게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죽음의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 그것은요, 우리의 성품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자라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이것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인생의 석양처럼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나도 장모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닮고 싶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